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며 신앙 고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 인사라도 이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죠?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시고요.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줌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학교 예배도 있고 또한 영어 예배도 각각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모임이 계속해서 같이 모이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도 또한 하고 있지만 교제로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으로나 또한 삶을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세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미닝을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1장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회 내 모임이 3시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표로 삼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오늘 지난주와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봅니다.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예,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조금 직역을 하면 약할 자라는 뜻입니다. 훔치고 빼앗는 강도, 도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장자권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알았기에 그것을 빼앗기 원했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그들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26장과 27장을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축복을 이삭에게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창세기 27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심히 떨었을까요? 화가 나서요? 나와 이런 중천금이기에 한번 말하면 축복하면 그 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하고 싶었지만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기 때문입니까? 이삭이 속아서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축복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에서에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을 알았을 때 심히 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장자에게 장자권이 있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더 사랑해서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꾀를 내어 끝내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삭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삭은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삭에게 와서 남은 축복이라고 해달라고 하였을 때 이삭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자세히 보시면 축복이라기보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한 복을 에서에게도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축복을 하셔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 없어 모두 야곱에게 갔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비굴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어떻게 쌍둥이이지만 자신의 형의 축복을 뺏고 가로챕니까? 오히려 에서가 더 성실하고 더 남자답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밉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야곱같이 빼앗고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착해서 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사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보며 초점을 두는 것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만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즉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죄인들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했던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사건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친척, 즉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다시 볼까요? 12절과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고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꿈을 깬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을 몰랐구나 하고 그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 베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꿈을 꾸고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나중에 요셉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이 꿈 저 꿈 다 꿉니까? 아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꿈을 꿔야지 오늘은 농구에 대해서 꿈을 꿔야지 오늘은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내일은 조금 전쟁 같은 꿈을 꿔야지 하고 여러분이 정해서 꿈을 꿉니까? 아니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사닥다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마치 야곱이 사다리를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닥다리는 누가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야곱의 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축복을 같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광펜이나 어떠한 하이라이트 있으면 그 말씀에 줄을 빡빡 거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눈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또한 성화와 영광의 자리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은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을 살고 다시 도망쳐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자기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장자권을 빼든 것도 20년 동안 외삼촌과 살면서 재산 싸움을 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며 권세가 명예가 이 세상의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야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된 자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콧방귀도 안 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과 지혜가 더 좋다고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서워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것저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을 때 많은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한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다치고 나서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야곱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경험하기까지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손을 놓고 영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에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삶이 축복된 삶이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토록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올 거면 뭐하러 갑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야곱을 목표로 삼으셔서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고는 이제 그 땅을 소유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수준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고치고 너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날에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고 고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야곱의 삶과 똑같습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이 야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베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은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탄탄대로로 이 세상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씻으시며 단련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셔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목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위하심을 보게 하셔서 야곱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